세계 뉴스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어제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 15건과 행정조치 2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유색인종 등 소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이상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 방안 복원 등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첫 글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환영하며 협력을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공유된 보편적 가치로 결속된 동맹국이라며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비롯해 새 행정부와 협력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메시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당면한 우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야심찬 행동에 나선 정부, 도시, 기업 사람들의 연대에 동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도력을 기대한다며 특히 미국이 올해 말 예정된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야심찬 목표와 기후 기금 등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타이완 대표가 미국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42년 만입니다. 미국 내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는 이날 샤오메이치 대표가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타이완 정부 대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취임식이 열린 의회 의사당 광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민주주의는 우리의 공동 언어며 자유는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공식 왕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취임식 참석을 요청받았으며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악화된 미러 관계 개선 여부는 새 미국 대통령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러시아는 항상 그랬듯이 미국과 우호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바이든과 그의 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 협정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다음 달 만료되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연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협정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최대 한도인 5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죠.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빨리 나오는 패스트푸드, 속성 음식점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한 미국 하와이주가 속성 음식점의 수도라고 합니다. 쉽고 편리한 빠른 음식이 필요하다면 하와이가 살기 적합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속성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구 1인당 속성 음식점 수가 가장 많다는 건데요. 처방전 지원 플랫폼 nicerx.com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에는 인구 10만 명당 97.5개의 속성 음식점이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2위의 속성 음식주인 뉴욕에는 10만 명당 92.3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는 인구 10만 명당 82.3개의 속성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하와이주 인구가 140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하와이에 약 1,300여 개가 넘는 속성 음식점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알래스카로 면적이 1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하와이는 알래스카보다 3배가 넘는 수의 속성 음식점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투자의 귀재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라 그 부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워렌 버핏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후부터 함경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 동해안은 5에서 10mm,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는 3에서 8cm, 평안도와 황해도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0도에서 7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도에서 8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미첼의 노래입니다. 그대는 하늘이 흐릴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햇살이라고 하는데요. You are my sunshine 들어보시죠.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he other night, dear, when I lay sleeping, I dreamt I held you. So I hung my head and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관계 개선과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분열을 노리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각국 정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특히 중국과 관계가 악화했는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중국은 무역부터 인권, 첨단 기술 절취 의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잔뜩 얽혀 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걸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각국 정상이 앞다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있는 반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환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고요.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 대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화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손상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이텐타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중국 정부는 견실하고 견고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새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의 메시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유럽 국가들은 특히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불안정한 시기를 겪은 미국의 한 걸음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영국에서 올해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죠?
네, 맞습니다. 제26차 기후변화 장사국 총회가 원래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연기돼서 올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에 첫 공식 업무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함께 직면할 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독일은 어떤 환영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서 도전에 직면했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부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오랜 파트너와 재결합하고 소중한 동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일하길 고대한다고 밝혔고요. 이제 유럽은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과 관계가 꽤 불편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간 동맹 체제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전적으로 지지한 건데요. 샤를 미셸 EU 상임위원장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EU의 관계가 큰 고통을 겪었고 예측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양측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미국의 변화와 함께 유럽과 나머지 나라들도 바뀌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계 후손입니다. 아일랜드 작은 시골에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요. 마이크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대기근 시대에 아일랜드를 떠나서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을 향해 갔던 바이든 대통령 선조들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을 거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이란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따로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감사의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폭군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만하게 외교적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미국만이 미국을 고칠 수 있음을 전 세계가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군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오랜 동맹 관계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발전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새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고귀한 정치,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존경받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일 중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전직 고위관리 28명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중국의 주초는 비생산적이고 미국의 당파적 분열을 일으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나요?
네, 폼페오 전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 스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이 포함됐고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트럼프 행정부 전 고위관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왜 이들을 제재한 건가요?
네, 중국 외교부는 폼페오 전 장관과 해당 전직 관리들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 조장,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해당 인사들과 직계 가족들은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요. 이들과 관련 있는 회사나 단체도 중국 내 사업이 규제를 받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중국이 이런 조처를 한 건 미국의 당파적 분열을 노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밀리 혼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이런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규탄할 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퇴임 마지막 순간에도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죠.
네,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폼페오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19일 중국이 체계적으로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폼페오 전 장관이 거짓과 속임수로 악명이 높다면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내정자는 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블링컨 내정자는 폼페오 전 장관의 대중국 평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이 미국의 분명한 도전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또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유엔 산하 4개 기관이 2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약 3억 5천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기관이 어딘가요?
네, 식량농업기구,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상태에 처한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유엔 집계에 따르면 6억 8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남아시아가 약 2억 5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동남아시아가 약 6,50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로는 영양 부족인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나요?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북한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동티모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해가 2019년이라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난해 약 1억 4천만 명이 추가로 극한적인 가난으로 몰렸고요. 지난해 말까지 약 2억 6천만 명이 먹을 거리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원인으로 어떤 것들을 들었나요?
네, 일자리 감소와 식량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줄고 또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고용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봉쇄 조처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 소득이 줄면서 먹을거리 사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식량 유통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채소나 유제품, 과일 등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이 유엔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억 명 정도가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20일 취임 직후 10여 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 한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취임사를 통해 미국민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여러 개 발동했군요.
네, 21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후 이 바이든 대통령이 17건에 달하는 행정명령과 행정지시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중단시키거나 되돌리는 내용,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 확대 조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이 담대하고 필수적인 행동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면서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부터 차례로 살펴보죠.
네, 먼저 국경 안보 분야인데요. 장벽 건설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서 장벽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상사태를 해제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조치도 철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 이슬람 신도가 많은 7개 나라를 상대로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 다음은 국제관계에 관한 것들인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서 탈퇴하도록 한 국제협정이 바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재가입 절차를 시작하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절차도 번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사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불법 체류자들을 인구조사 집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조사에서 이 불체자들을 제외하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했었는데요. 연방 센서스국이 이 같은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로 정해진 통계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존의 집계 방식으로 되돌리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도 중단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도 살펴볼까요?
예, 그 다음은 인종관계에 관한 조치입니다. 1776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요. 이 1776 위원회라는 조직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사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활동 방향이 편향적이고 과거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인종차별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조치를 확대하는 조치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 건물과 연방 소유 토지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해당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각 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기타 교통편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들을 보전해주는 조치도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경제적 피해 보전 조치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유예 조치는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작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이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월 말까지 시간을 더 주도록 교육부에 지시했고요. 아울러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도 3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주택 구매 대출금 미납자들에 대한 압류 중단 조치도 같은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직후에 취임 초기에 취할 행정 조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2월 초에 구체적인 초안을 잡았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행정명령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코로나 관련 사안, 22일에는 경제구제 대책, 그리고 주말이 지난 뒤 25일에는 미국산 상품 구매, 26일에는 인종 관련 행정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4년간 미국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20일 진행된 취임식 소식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진행된 공식 행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이 국가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통합과 단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또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들을 복원해서 미국이 국제사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사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깨지기 쉽다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힘이 깊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이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분노의 화염일 필요가 없다면서 의견 불일치가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달라야 한다. 이것보다 나아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진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자 하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를 보살피자 그리고 서로에게 존중을 보여주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 과거의 남북전쟁과 대공황 사태 그리고 세계대전 9.11 테러를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미국민들의 단합된 태도가 언제나 승리해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인 분열을 언급한 근거는 뭡니까?
예, 지난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벌인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이 폭도들이 폭력을 사용해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나는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동맹을 복원하고 세계에 다시 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힘을 과시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의 모범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와 진전, 안보에 관해 강하고 신뢰감 높은 국제사회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험받으면서 더 강해졌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의사당 앞 취임식 이후에는 어떤 행사가 이어졌나요?
네, 의사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환담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취임식 당면을 촬영한 사진을 대형 액자에 넣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에 차량 행렬과 함께 워싱턴 DC 시내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미국을 축하하다 이 셀러브레이팅 아메리카라는 기념 행사가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미 전역에 방송된 기념 행사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서 유명 배우 톰 행크스 씨가 사회를 본 가운데 각 지역을 연결해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관 내부에서 다시 한번 미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역시 통합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헤쳐나가는 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날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나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전통을 깨고 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집무실 책상에 서한을 남기는 관례는 지켰습니다. 매우 너그러운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한테 말했는데요. 이 서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서 19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 관련증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누적 사망자 30만 명을 넘긴 이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10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약 40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증가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사망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4개월이 걸렸는데요. 이후에 30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불과 2개월 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린 건데요. 한편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1일 오전 기준으로 2,4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이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인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요?
네,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서 첫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게 지난해 1월 20일이었는데요. 1년 만에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9,650만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200만여 명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가 미국에서 나왔고 사망자의 또 20%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를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하죠?
네, 평균 1일 사망자 수도 3천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9.11 테러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매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연휴를 맞아서 미국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모임을 했던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도 나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은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보급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 백신 보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집단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부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모더나 외에 다른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에서 백신이 이미 돈이 나서 수만 명이 1차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백신 보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3,100만 회분 가운데 절반가량을 각 주에 보급했는데요.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약 2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모두 3주에서 4주간 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급과 접종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주는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4순위 접종 대상자로 이 대상을 늘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65세 이상이거나 이하라도 이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물량이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하는데 백신 접종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21일이면 이 백신 확보 물량이 동이 나서 언제 새로운 보급분이 도착할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이 백신 보급량이 부족해서 이번 주에만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만큼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을 위해 전용할 것을 허용해달라고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Full Again. 믿을 수 없이 난 다시 바보가 됐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 I know the story I've seen the pictur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ell me What's the secret That you've been hiding And who's gonna take my place I should have seen it coming I should have read the signs Anyway I guess it's over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And I you thought you were my fri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Baby, you should have called Seen it coming. I should have read the signs. Anyway, I guess it's over.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I thought this love would never end. How was I to know? You never told me. Can't believe that. My friend,
signs anyway.
Anyway,
I guess it's over.
Can't belie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투자의 귀재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고 또 그 부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워렌 버핏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0년 3월 버핏의 순 자산을 720억 달러로 평가하며 그를 세계 3위의 부자로 꼽았습니다. 이 전문지는 1993년에는 버핏을 세계 1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도 2018년 그의 순 자산이 871억 달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지만 경제 뉴스는 거의 언제나 그를 1위에서 10위 사이의 부호로 꼽고 있습니다.
At number 4 is Warren Buffett, net worth $67.5 billion. Called the Oracle of Omaha,
Buffett의 순 자산은 우루과이의 국민 총 생산보다도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북한의 2018년 국민 총 생산이 296억 달러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버핏의 자산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갑니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중부지방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증권 거래인이었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워렌은 1남 3녀 중 둘째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돈벌이에 남다른 흥미와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야구선수나 인기 스타를 꿈꾸던 시절, 10살의 워런은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뉴욕을 여행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들과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투자를 배웠습니다.
워런은 11살에 처음으로 3매의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 서비스 프리퍼드라는 도시지분 우선주를 각각 38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2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워런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리다 40달러로 오를 때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나니 그 주는 거의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워런은 그 주식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워런은 그때의 경험이 큰 교훈이었다며 투자에는 장기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ut in terms of what's going to happen in a day or a week or a month or a year even, I never felt that I knew it and I never felt it was important.
고등학교 재학 중 워런 버핏은 친구와 함께 게임 기구인 중고 핀볼 기계를 25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발소에 배치했습니다. 두 달이 되자 그 기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기계를 몇 대 더 사고 세 군데 이발소에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사업을 12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5달러짜리 사업이 48배나 커진 것입니다. 16살 때 요즘 가치로 5만 3천 달러에 상당하는 돈을 모았습니다.
워런의 아버지는 1942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가족은 의정활동에 편리하도록 워싱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로 옮겼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드로 윌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워런 버핏은 16살에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옮겨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렸을 때 시작한 사업은 점점 더 커져 20살이 됐을 때는 그 사업체가 요즘 가치로 약 15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1951년 버핏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경제학자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1956년 워런 버핏은 고향 오마하에 버핏 파트너십 제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로부터 배운 분석 방식을 사용해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가 투자했습니다.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가 직물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버핏은 1960년대 초 이 기업의 주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버핏은 이 기업의 직물 생산 부분을 제거하고 투자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버크셔 하서웨이는 버핏 기업 활동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 등 미디어 주식과 보험사, 석유회사 등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오마하의 신탁받은 예언자라는 뜻으로 오러클 오브 오마하로 불리우던 버핏이지만 금에 대한 투자와 스캔들로 얼룩진 기업을 매입하는 등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코카콜라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코카콜라사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금융회사, 교육, 미디어그룹, 미용제품업체 등에 투자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자산은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워렌 버핏은 2012년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약 5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80대 노장의 기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 버핏은 크래프트 푸드를 합병해 북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식품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건전지 기업 듀라셀도 사들였습니다.
경제지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버핏은 하루 평균 3,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정상급 여배우가 1년 동안 번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2017년 버핏은 컴퓨터 기업 IBM의 가치가 6년 전과 같지 않다며 갖고 있던 주식을 대폭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컴퓨터 기업 애플의 주식을 더욱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 그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018년 1월 버크셔 해서웨이사는 JP 모건, 아마존과 함께 새로운 의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버핏은 산하에 있는 미국 제2위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인 홈 서비스스 오브 아메리카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버핏은 또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4개 항공사의 주식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이들 항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물러간 이후 과거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시기와 전략이 뛰어난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그의 자산 99%는 50세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기 만성형입니다. 버핏은 이처럼 돈을 버는 명수지만 돈을 주는 데도 통이 큽니다. 버핏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선을 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85%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선 기부인 빌 앤 멜린다 기금에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금액이었습니다.
2010년 버핏과 게이츠는 공동으로 더 많은 부호들을 자선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부 서약 운동, 더 기빙 플레지를 출범했습니다. 기업가들의 이 운동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Some of America's wealthiest families have been leading a new philanthropic movement. It's called the Giving Pledge.
2018년 8월 현재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컴퓨터 재벌 레리 엘리슨을 포함한 22개국과 184명이 넘는 부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재벌이면서도 워렌 버핏의 생활은 무척 검소하고 행동도 유별나지 않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의 집은 총 재산의 0.01%에 불과하며 그는 매일 맥도날드로 값싼 아침 식사를 때우고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중 80%를 독서로 그리고 약간은 카드놀이인 브릿지 게임을 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버핏은 76세인 2006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아스트리드 맨스크와 결혼했습니다. 버핏은 1952년 첫 부인 수잔 썸튼과 결혼했으나 1970년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수잔은 2004년 사망했습니다. 버핏은 수잔과의 사이에 이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버핏은 일생을 돈을 버는 데 바쳤고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곧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f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you're a success. If your children, the people you've worked with, if those people love you, after they've seen you in action for many, many years, you're a success.
당신의 아이들,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겪어보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투자의 귀재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그 부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제공한 워렌 버핏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Detective Pikachu 함께 보며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낯선 곳에서 깨어난 피카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피카츄는 자신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쓰고 있던 모자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그는 모자에 적혀있던 해리란 사람의 아들 팀을 만나고 피카츄는 팀을 설득해 같이 아빠를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est bet, 함께 들어볼게요.
I don't need a Pokemon, period. And what about a world-class detective? Becaus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We're gonna do this, you and m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Best bet. Best bet means safest or most reliable course of action. Most satisfactory choice. Best bet 하면 최고의 방책 혹은 가장 확실한 선택이란 뜻이 됩니다.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아빠를 찾고 싶으면 I'm your best bet. I'm your best bet. 내가 가장 확실한 방책이야. 내가 최상의 선택이야. I'm your best bet. 피카츄와 팀은 사라진 팀의 아빠를 찾는 모험을 하는 도중 불법 격투장을 발견하고 기억을 잃은 피카츄는 싸우는 법마저 잊은 상태. 과연 피카츄는 기억을 되찾고 팀은 아빠와 제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best bet. I'm your best be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don't need a Pokemon, period. And what about a world-class detective? Becaus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We're going to do this, you and me.
I'm your best bet. Best bet. 최상의 선택, 확실한 방책.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지스의 You Win Again, 당신이 또 이겼어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ever everybody needs, you know.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